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을 깨우시고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작은 믿음과 또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예배의 단을 함께 쌓고 하나님 섬기며 말씀과 기도의 단을 쌓고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하며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다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복잡하지만은 그러나 늘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며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유명한 두 짐승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두 짐승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십시다.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전통사본에 우리가 12장 끝에 읽은 대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그 하나님의 용이 섰다고 그렇게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전통사본에는 그 바다 위에 모래 위에라는 말이 13장에 이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예, 사도 요한의 환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전통사본은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본장에는 두 짐승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첫째 짐승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예언한 대로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 전통사원의 죄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강력한 독재자나 국가일 것입니다. 독재적 국가일 것입니다.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그 인물 혹은 국가가 열국들 중에서 나타날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는 때로 세상의 모든 열국들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그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은 그가 많은 지혜와 권세가 있음을 보입니다. 그 짐승의 머리들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는 것은 그가 심히 불경건하고 신성 모독적임을 나타냅니다. 옛날 로마 황제들은 신적 명칭을 자신에게 돌렸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높였습니다. 천주교의 교황들도 신성 모독적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렸습니다. 마치 교황이 신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처신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도 신성 모독적일 것입니다. 또 그 적 그리스도는 표범같이 날쌔고 곰같이 덮치고 사자같이 찢는 힘과 파괴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의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줄 것입니다. 그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세상을 어지럽힐 사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하여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본문은 그 적 그리스도의 나라나 인물이 죽게 되었다가 회복됨으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주므로 온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에게 경배하며 또 그에게 경배하며 그를 높이고 추앙할 것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차 온 세상은 불경건하고 반기독교적이게 될 것입니다. 사탄 숭배는 보편화될 것입니다. 5절 보시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1260일, 3년 반인데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서와 또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참남된 말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죄의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적 그리스도가 교회와 결탁되는군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신이라고 마치 김일성과 비슷하네요. 북쪽의 김일성은 거의 신격화해서 북한의 체제는 종교 체제와 같아서 우리가 간혹 보면은 남한의 뭐 응원단들 내려왔다가 보면은 뭐 그 초상화 하나가 뭐 잘못되면은 눈물을 펑펑 흘리고 뭐 그거를 안타까워 하는 걸 보면은 저거는 광신자 수준이로구나. 광신도 그런 광신자들을 참 보기 힘든 정도로. 또 그 적 그리스도는 42개월 즉 3년 반 동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즉 온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이며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큰 핍박과 감금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는 때가 될 것이나 참 성도들은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장세 이후로라는 말을 우리 당겨서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장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짐승의 제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 피 흘리는 제사, 또 노아도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느 시대에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을 얻습니다. 속죄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우리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악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의 속죄의 의의를 힘입어 담대히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자들이고 우리의 행위는 누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의의가 되시는 예수님, 구주 예수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속죄 신앙이 없는 자는 실패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구원은 종교적 형식에 있지 않고 속죄 신앙 여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속죄 신앙을 가진 자들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 속죄 신앙 가진 자들, 그들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게 굴복할 것이다. 다 굴복하고 그럼 멸망하는 것이죠.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으로 악한 자들의 악에 대해 공의로 징벌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로잡는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사로잡힐 것이며 성도들을 칼로 죽이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지옥에 던집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다음에 들어갈 정도로 그들은 지옥에 던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 참고 믿고 믿고 참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야 하며 고난 중에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은 인내를 수반한다. 참된 믿음은 그렇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짐승을 보았는데 그것은 새끼 양 같았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16장 이하에서 본서에서 요한계시록 16장 이하에서 거짓 선지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짐승은 아예 16 요한계시록 자체가 밝히 해석한 셈이죠. 계시록 16장 13절 또 19장 20절 20장 10절에 나와 있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것은 배교한 교회를 가르친다고 보입니다. 배교한 교회. 적 그리스도, 독재적인 인물이나 국가와 또 배교한 교회가 결탁하는 것이로구나. 그럼 오늘날 배교한 교회는 필경 로마 가톨릭 교회와 WCC가 통합되는 날일 것 같은데 WCC, 로마 가톨릭 교회 RCC라고 표현은 영어로 WCC와 RCC가 하나가 지금 거의 정신적으로는 하나가 돼 있습니다. 예, 조직체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WCC 속에는 RCC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WCC의 가장 중요한 기구인 신앙과 직제위원회라고 하는 Faith and Order 커뮤니티 속에는 RCC의 신학자들과 인사들이 오래전부터 그들의 준비위원회의 그 핵심적인 모든 일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WCC에는 회원이 아니지만은 WCC의 각 지역 아시아 교회 협의회 같은 데는 천주교가 회원입니다. 아마 정회원일 것입니다. 그런 지역회 정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것의 근원을 보입니다. 배교한 교회는 세상에 속합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하늘에 속해야 되는데, 땅에 속한 그런 세상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인 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교회의 모습을, 겉모습을 갖추지만은 그러나 실상 참 교회가 아니다. 아니다. 그것이 전하는 말은 사탄의 말이며, 전하는 강단이 틀려버렸어요. 강단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들의 설교가 바른 교훈,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가르치는 교훈을 바로 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느냐. 와, 이 강단이 변질됐습니다. 목사들의 설교가 변질됐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은 서서히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거 이상한데 하면서 결국 따라가게 되는, 서서히지만은 목사가 먼저 변질되고 그 다음에 장로들과 교인들이, 직분자들이 변질되고 교인들이 변질되고, 거기에 견디지 못하는 성도들은 더러 이거는 아닌데 하고 방황하고 거기에서 떠나 참 교회를 찾아본다고 방황하기도 하고. 배교한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충성하고 복종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돼 13절 봅시다. 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 대단한 인물 혹은 교회네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혹은 나의 백성을 미혹하여 속이며, 나의 백성을 속이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와, 놀랍네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배교한 교회는 기적들을 행하는 은사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불도 내려오게 하고 그 우상이 말도, 입으로 말도 하게 하고. 아마 요즘 그런 막 현상이 일어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떼와 같이 몰려들 것 같습니다. 와, 거기에 뭐가 있다. 옛날 박태선 씨가 안수할 때 모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와서 모든 목사들, 전도사들이 그 박태선의 손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안수받게 하여 줄을 서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재림 직전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세에 나타날 배교한 교회는 은사주의 교회다. 오늘날로 하는, 혹은 오늘날의 은사주의의 표현은 신사도주의의 교회다. 신사도주의라고 표현하는 은사주의 교회다. 또 사도 바울도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사태살로니까 우서 2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도 말세에 재림 직전에 배교한 교회는 은사주의적이다. 능력과 표적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멸망하는 자들을 속이는 그러한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와, 두렵습니다. 조심하고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은 다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 배교한 교회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며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을 죽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들입니다. 16절 봅시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 배교한 교회는 사람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은 장차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마나 손에 오른손에 표를 받는, 오늘날 벌써 이런 유의 통행증이 중요한 그런 그런 부서들에는 이런 유의 통행증, 그런 이마나 손등에 그런 생체 이식이라고 하던가요? 무슨 칩을 심어서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통행증처럼 우리가 카드, 크레딧 카드 넣듯이 그거를 손을 대거나 또 홍채 인식에서 눈 같은데 이렇게 눈을 해서 그 사람을 인식하는, 그래야 문이 열리고 통과하고, 그 지금도 쓰고 있는 방법이죠. 아주 중요한 비밀 그런 처소들을 통과할 때에 하는 것이죠. 보안이 유지되는 것을 그렇게 될 수 있다. 시대가 오늘 컴퓨터 시대는, 인터넷 컴퓨터 시대는 그렇게 되고는 안. 짐승의 숫자 666은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나,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기를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는, 우리말은 그렇지 않지만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는 글자 수가 다, 거기에 글자들이 수가 있습니다. 숫자 알파벳이 다 그게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은 숫자,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도 글자 몇 개를 쓰면 숫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로 로마 사람 로미시라는 로미시, 또 로마 왕국 로미스, 또 헬라어로 이탈리아 교회 이탈리카 에클레시아, 또 라틴어로 교황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비카리우스 필리이 데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이런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는 그를 숫자 계산을 다 더해보면 666이 되더라고. 신기하게, 와 신기하다. 어떻게 그 이름이 666이 딱 되나.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조한 낙스 등과 존 웨슬리와 요나단 에드워드 등은 로마 천주교회와 교황을 그 짐승이라고 보았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RCC와 WCC가 통합되는 날 그랬는데, RCC와 WCC가 통합되면 RCC한테 먹히는 거죠. WCC는 각 교단들 해봐야 그 교단들의 교세가 얼마나 됩니까? RCC의 교세라고 하는 것은 WCC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교세가 많습니다. 교인들이 크고 세력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세력, 그들의 그 지혜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개신교 속에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통합돼서 교황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머리 안에서 우리가 다 기독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은 WCC 초창기부터 1948년에 그 창설 때부터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점 그것이 무르익어서 어느 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바로 그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로마 가톨릭 교회든 거기에 나타날 아마 그 마지막 교황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하튼 또 666인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나 인물을 가리킬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속죄신앙을 가져야 한다. 8절에 다시 보면 장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구원 얻은 성도들의 의와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신앙이고 구원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그 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은사주의 기적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했습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배교한 교회의 특징은 은사주의적이다. 우리는 기적들과 초자연적 은사들에 미혹되지 말고 바른 교훈을 붙들고 바른 삶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다. 참된 기독교는 바른 교리체계, 교리체계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바른 생활, 인격과 삶이 기독교는 삶이다.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참된 삶을 우리가 수반해야 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특히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였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도 경배하게 하였으며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였다. 와, 폭정이로군요. 옛날 천주교처럼 천주교 교훈에 위배되고 따르지 않으면은 고문과 학살을 자행했던 그런 천주교의 종교재판소처럼, 요즘에는 신앙회라고 이름을 고상하게 붙였지만은, 그리고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나중에는 교황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최근의 경 중에 하나가 그렇죠. 주님의 재림 직전에는 배교와 우상 숭배가 유행할 것이지만 우리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넷째로 하나 더, 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며 두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다. 또 큰 핍박의 때가 될 것이다. 그것을 본장은 보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심히 불경건하고 불법한 자이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며 거짓 선지자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일 것이며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 666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매매도 못하게 할 것이다. 매매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근데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가 결탁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곳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합니다. 성도의 덕은 인내와 믿음이다. 요한계시록 13장이 또 14장에도 한 번 더 또 나오는 강조가 인내와 믿음을 강조해. 속죄 신앙 가지고 은사주의 조심하고 우상 숭배는 물론 1, 2계명 범하는 것이니까 늘 조심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3장의 예언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지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결탁하여 대핍박에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때가 올 것이지만 우리는 속죄신앙 가지고 주님 그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 지키는,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모두들이 되라고 교훈하소사오니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길 만한 자는 새길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말세를 사는 참된 성도들, 흰옷 입은 무리들, 승리하는 무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